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새벽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세계 뉴스입니다. 11월 5일 미국 대선전이 막바지 구간에 접어든 가운데 민주당 후보인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초접전을 벌이는 전국 지지율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8일 공개된 뉴욕타임즈와 시에나 칼리지의 설문에서 오늘 대선이 실시된다면 누구를 찍겠냐는 질문에 48%가 트럼프 후보, 47%가 해리스 부통령을 택했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1%포인트 앞선 이번 조사 결과는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오차범위 안에 있기는 하지만 지난달 중하순을 거치면서 해리스 부통령이 앞선 것으로 나왔던 여론조사들과는 달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 7월 말 전국조사에서 트럼프 후보를 근소하게 앞서기 시작한 뒤에 지난달 민주당 전당대회 기간을 지나며 격차를 벌인 바 있습니다. 7월 말 로이터통신과 입소스 설문에서 해리스 부통령 43%, 트럼프 후보 42%로 1%포인트였던 격차가 지난달 29일 공개된 같은 기관 조사에서는 해리스 부통령 45%, 트럼프 후보 41%를 기록하며 4%포인트로 커졌습니다. 그러다 최근 트럼프 후보의 지지세가 오르는 양상입니다.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 집계로 이달 3일 1.9%포인트까지 벌어졌던 차이가 7일에는 1.4%포인트로 줄었습니다. 538 집계로는 지난달 23일 3.7%포인트까지 갔던 격차가 8일에는 2.8%포인트로 줄었습니다. 8일 공개된 이번 뉴욕타임즈 조사에서는 트럼프 후보가 오히려 1%포인트 앞서 나가며 구도를 뒤집은 것입니다. 트럼프 후보 캠프의 제이슨 밀러 대변인은 허니문은 공식적으로 끝났다고 이번 뉴욕타임즈와 시에나 칼리지 조사 결과를 평가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고령 논란으로 압박받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7월 재선 도전 포기를 발표하고 지지 선언을 한 뒤에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후보직을 수락하며 이른바 허니문 효과를 받습니다. 그러나 주요 현안에 구체적 정책을 내놓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으며 지지율 상승세가 멈칫하는 흐름입니다. 이에 대해 해리스 캠프는 8일 오후 선거운동 공식 웹사이트에 전진하는 새로운 길이라는 제목의 정책 자료집을 게시했습니다. 이번 대선의 승부를 실질적으로 좌우할 경합주들에서도 해리스 부통령의 상승세가 둔해지고 트럼프 후보가 기세를 올리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와 시에나 칼리지 조사에서 해리스 부통령은 위스콘신과 미시간, 펜실바니아에서 근소하게 트럼프 후보를 앞섰습니다. 네바다와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애리조나 등 네 곳에서는 두 사람이 각각 48%를 기록하며 동률을 기록했습니다. 8일 공개된 CBS와 유고부의 북부 경합주 러스트벨트 세 곳 여론조사에서도 미시간주 해리스 부통령 50%, 트럼프 후보 49%, 위스콘신주 해리스 부통령 51%, 트럼프 후보 49%를 기록하며 오차범위 내에 초접전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펜실베니아에선 두 사람이 각각 50%로 동률을 기록했습니다. 미국과 영국의 정보기관 수장들이 공개석상에 함께 나와서 우크라이나군의 러시아 본토 진격을 중요한 성과로 평가했습니다. 윌리엄 번스 미 중앙정보국 CIA 국장과 리처드 무어 영국 비밀정보국 MI6 국장은 지난 7일 영국 런던에서 파이낸셜 타임즈 주최 행사에 참석해 대담을 진행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 견해를 밝혔습니다. 번수 국장은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크루스크주 일원에서 작전을 계속하고 있는 데 관해 엄청난 전술적 성과를 거뒀다면서 우크라이나군 사기를 끌어올리는 동시에 러시아군의 취약점을 드러냈다고 밝혔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 정권 수립 기념일인 99절을 맞아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냈다고 세 나라 관영 매체들이 9일 보도했습니다. 타스 통신은 푸틴 대통령이 축전해서 러시아 북한 관계가 높은 수준에 있다면서 전략 파트너십은 공동 노력 덕분에 계획된 방식대로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8일 베네수엘라 대통령 선거 야권 후보였던 에드몬도 곤살레스 우루티아 씨의 망명에 대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세계 뉴스였습니다.
출발 뉴스 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2일 화요일 새벽 BOA 출발 뉴스 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장량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7차 핵실험 준비를 마쳤다고 미 국무부가 밝히며 북한의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태평양 전구에 핵무기 재배치를 촉구하는 가운데 국무부는 반대 입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과 재래식 전력을 아우르는 각종 군사시설을 한꺼번에 둘러보는 군사행보에 나선 가운데 한국과 미국을 겨냥한 거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북한 대체로 흐리고 구름 많겠지만 일부 지역은 맑습니다. 최저기온 15도에서 23도, 최고기온 18도에서 33도입니다. 바다물결 동해 앞바다에서 0.5에서 1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이 7차 핵실험 준비를 마쳤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이 국제 안보를 심각히 위협할 것이라며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국무부는 미국은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7차 핵실험 준비를 해왔으며 정치적 결정만 기다리고 있다고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최근 또다시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이 제기되는 데 대한 BOE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평가는 2023년 북한의 핵무기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겠다는 김정은의 발언을 포함한 북한의 공개적 언급과 일치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과 한국은 4일 워싱턴 DC에서 제5차 양국 외교 국방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회의를 갖고 북한이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전후로 7차 핵실험 등 중대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하고 대응 방안을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제원자력기구 IAEA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은 지난달 26일 IAEA 정기총회에 제출한 북한 안전조치 적용 보고서에서 함경북도 길쭉은 풍계리에 위치한 북한의 핵실험장은 언제든 핵실험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2017년 이후 처음이 될 북한의 7차 핵실험은 심각한 긴장 격화를 의미하며 영내와 세계의 안전과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는 국제 비확산 체제를 훼손하고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명시된 국제법을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행위가 될 것이라며 우리는 북한이 더 이상의 위협적인 핵활동을 자제하고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미국의 핵 전문가들은 그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습니다. 앞서 IAEA 사무차장을 지낸 올리 하이노넨 스팀슨 센터 특별연구원은 5일 BOE에 북한은 이미 핵무기 설계와 전달 수단 등을 공개한 터라 굳이 추가 핵실험을 할 필요가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의 핵 전문가인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 소장도 만약 북한이 핵실험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한다면 아마 현직 대통령이 임기 중일 때 어떤 양보를 얻어낼 수 있다고 판단하는 시점에 핵실험을 해서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고 할 것이라며 대선이 임박한 시점에 핵실험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한편 국무부는 북한의 최근 대남 오물풍선 살포에 대해서도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를 잠재적인 군사 위협으로 보느냐는 질의에 우리는 동맹인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계속된 도발은 절망적이고 역겨우며 잠재적으로 위험한 것이라며 우리는 북한이 이 같은 행위를 중단하고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한반도 시각으로 4일부터 6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한국을 향해 오물풍선을 살포했습니다. BOE 뉴스 함재아입니다.
최근 워싱턴에서 열린 제5차 미한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고위 회의는 이 전방위적 확장 억제 공조 방안을 점검하고 북한 핵 위협 시나리오를 처음으로 논의한 중대한 진전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BOE는 이번 논의의 성과와 향후 발전 방향을 심도 있게 분석하는 인터뷰 시리즈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국방위협감소국 수석전략가와 미 국방장관실 대량살상무기 특별고문을 지낸 로버트 피터스 헤리티지 재단 연구원의 진단 들어보겠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피터스 연구원님, 최근 워싱턴에서 열린 5차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에는 이전과 비교할 때 어떤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십니까?
First of all, they expanded the nature of the conversation to look at two things. One was
우선 대화의 성격을 확대해서 두 가지를 살펴봤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이었는데요. 특히 북한이 러시아에 전쟁용 무기를 공급한 것과 러시아가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과 잠재적으로 핵 프로그램에 대한 기술 지원을 제공할 가능성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발표문을 읽어보면 북러 군사 협력이 대화의 초점 중 하나였다는 것이 매우 분명합니다. 두 번째는 북한 핵 공격에 대한 미한 동맹의 대응 시나리오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차관급에서 이런 논의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발전입니다. 한국과 미국이 최근 몇 달 동안 강화된 북한의 핵 위협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피터스 연구원님,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에서 처음으로 북핵 위협 상황 시나리오를 다뤘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도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 기간에 처음으로 북한의 핵 공격 상황을 가정한 정부 연습을 실시했고요. 올해 이런 움직임이 두드러지는데 북한이 실제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인식이 높아진 겁니까?
I think it is a possibility. And I think that when you're constructing a deterrence message, part of that is deterrence by punishments. If you do this, we will
저는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억제 메시지를 보낼 때는 우선 처벌을 통한 억제가 있는데요. 핵실험을 하면 처벌할 것이다. 심각한 파장이 있을 것이다. 그 처벌에는 물리적 타격이나 핵 공격도 포함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거부에 의한 억제도 있는데 공격에 따른 효과를 얻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연상되는 것은 미사일 방어지만 민방위 훈련도 있습니다. 냉전 시대에 특히 미국은 민간인을 포함한 민방위 훈련을 통해 소련이 실제로 목표를 달성할 수 없거나 효과적인 민방위 훈련을 통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한다는 것을 보여주려 했습니다. 저는 한국의 움직임에는 부분적으로 냉전 억지 논리에 기반한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미국과 한국이 북한에 보내려는 계산된 메시지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피터스 연구원님, 중국과 북한의 핵 확장,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의 협력 등을 고려할 때 앞으로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는 어떻게 진화해야 합니까? 중국 대응 시나리오도 고려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So I think so, yes. So I think that if you take the dark quad as actually being a thing, as being real.
그렇습니다. 어둠의 4자 동맹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보면 한국이 북한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근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위협은 더 광범위하기 때문이죠. 결국에는 핵무기를 방정식에서 제외하면 한국이 조선인민군을 충분히 억제하고 꺾을 수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한국은 선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 자체에만 집중할 것인가, 아니면 자유롭고 개방적인 국제 자유주의 세계 질서와 평양과 모스크바, 베이징의 독재자들 사이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투쟁의 더 넓은 의미를 이해할 것인가. 만약 한국이 후자를 선택한다면 한반도 너머를 봐야 합니다. 중국이 동아시아와 서태평양에서 패권을 잡는다면 한국이 북한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점에는 중국이 요구하는 모든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을 것이고 결국 그것은 한국의 장기적인 전략적 패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북한을 넘어서는 것이 한국의 이익에 부합합니다. 중국에 대항하기 위한 한국의 역할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저는 서태평양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군과 중국이 잠재적으로 타이완이나 필리핀을 두고 광범위한 전쟁을 벌인다면 한국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런 종류의 협의체는 당연히 북한도 고려해야 하지만 영내의 더 넓은 안보 구조, 그 중에서도 중국을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측은 이번 회의에서도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정권 종말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북한 정권을 종식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한국과 일본 등으로의 파급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까?
So it's hard to end the regime without significant amounts of damage because what you're talking about is not only basically taking out the Kim family, but it's taking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기본적으로 김씨 일가뿐 아니라 김씨 일가가 북한을 통제하는 데 사용하는 국가 안보 기구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당한 피해 없이 북한 정권을 종식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휘본부, 보안군 사령부, 사단급 이하의 육군 군단, 그리고 평양 내의 수많은 목표물들을 제거하게 될 것입니다. 제대로 하려면 재래식 탄약과 핵무기를 함께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핵무기를 발사하기 전에 말이죠. 미국이 북한 정권을 종식하는 것을 김 위원장이나 북한 정권이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낙진을 최소화할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핵무기 전문가들과 모델링, 시뮬레이션 전문가들이 특정 핵 폭발에 대한 낙진을 최소화하기 위해 몇 가지 작업을 해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핵 보유국의 정권을 끝장내려는 시도는 지저분하고 끔찍해질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피해를 입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미국 정책 이반자들이 바라는 것은 김 씨 정권이 어떤 형태나 방식으로든 내부적으로 종식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미국 정책 이반자들은 북한과 유혈 충돌이 발생하면 핵 임계점까지 확전되는 상황이나 잠재적으로 중국과 전쟁하는 상황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피터스 연구원님,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자체 핵무장 요구에 대한 질문이 나왔고 한국 측은 전술핵 재배치를 포함한 핵무장은 현재로서는 한국 정부의 입장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미국 측은 확장 억제 공약을 거듭 강조했고요. 워싱턴 선언 이후에도 한국 국민 70%가 핵무장을 원한다고 하는데 미국과 한국은 과연 이 목소리를 얼마나 더 외면할 수 있을까요?
If those polling numbers stay the way they are for an extended period of time, the longer that goes on, the more chances you get in which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장기간 유지된다면 한국 정부가 이렇게 말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미국의 공약을 확신할 수 없고 국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우리도 독자적인 핵무장이 필요하다라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해야만 극한 상황에서 한국의 방어를 위해 핵무기 사용을 보장할 수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미국인들이 계속해서, 아니 핵무기를 보유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건 솔직히 좀 지나치다고 생각해요. 또 궁극적으로 미국 입장에서 문제를 더 키우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냉전 때 미군이 극단적인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핵무기를 미국의 통제하에 한국에 배치했습니다. 1990년대 초 냉전이 끝나고 위협 환경이 바뀌면서 핵무기가 제거됐죠. 그러나 북한의 핵무기와 중국의 핵 확장, 북러 관계 심화로 인해 위협 환경이 다시 변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핵 위협에 대응해 핵무기가 억지력이 있다고 미국이 말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동맹국에 대한 중요한 보증 가치도 있죠. 냉전 시대에 핵무기를 자치한 이유 중 하나는 한국 등 다른 국가들이 자체적인 핵무기를 필요가 없다고 설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따라서 악한 나라의 핵무기를 막는 것 외에 비확산에 관심이 있다면 핵태세를 바꾸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야 하며 잠재적으로 전구 핵무기를 한국에 다시 도입하는 것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로버트 피터스 헤리티지 재단 연구원으로부터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5차 회의 결과에 대한 평가와 한국 핵무장론에 대한 미국의 선택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부로 브루킹스 연구소의 마이클 오헨런 선임 연구원의 의견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북한의 핵 위협을 이유로 일부 영내 핵무기 재배치를 촉구하는 가운데 국무부는 거듭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확장 억지력 강화를 통해 한반도와 영내 안보를 지키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미 국무부는 5일 한반도의 핵 위협을 줄이는 유일한 효과적인 방법은 핵 확산을 억제하는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제임스 리시 공화당 상원 의원이 북한, 중국, 러시아의 핵 위협을 언급하며 태평양 정부의 핵무기를 재배치하는 방안을 제안한 데 대한 부의회의 논평 요청에 핵 확산 반대 입장을 재확인한 겁니다. 아울러 미국과 한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계속 추구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대변인은 핵무기 역내 재배치 대신 동맹에 대한 확장 억지력 제공에 주력한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안보 기조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점점 더 공격적인 발언에 맞서 확장 억제를 강화하기 위해 계속 협력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구체적 이행 방안으로는 협의와 계획을 심화하고 미국 전략 자산의 전개 빈도와 강도를 높이며 변화하는 위협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테이블탑 훈련을 확대하고 있다는 예를 들었습니다. 앞서 상원 외교부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리시 의원은 지난달 29일 바이든 행정부의 새 핵무기 운용 전략과 관련한 VUE의 논평 요청에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 핵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며 미국의 핵 태세는 이런 심각한 위협에 맞춰 조정돼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우리의 동아시아 동맹국들은 중국과 러시아뿐만 아니라 핵무기를 빠르게 증강하고 다각화하는 북한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며 확장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해 태평양 정부의 핵무기 재배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 문제에 대해 동맹국들과 논의를 심화하는 것이 금기시 돼선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은 지난달 20일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 중국의 급격한 핵 역량 증대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핵무기 운용 전략을 승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션 세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은 다음 날인 21일 VOA 뉴스센터에 보낸 성명에서 이 새로운 지침이 어떤 특정 단체나 국가 위협에 대한 대응책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최근 의회에선 공화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반도의 전술핵 재배치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습니다. 상원 군사위 공화당 간사인 로저 위크 의원은 지난 5월 대규모 방위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한미 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빗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는 VOA 통화에서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 억지가 북한을 억제하기에 충분하다고 평가하면서도 미국은 항상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맞춰 전력 태세를 조정하고 상황을 재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 think extended deterrence is sufficient, but we always have to be adapting. We have to be assessing the conditions.
브루스 베넬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북한의 핵무기 증대를 억제할 수 있는 조치를 미국이 준비하고 있다면 한반도에 전술핵을 재배치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계속해서 더 많은 핵무기를 생산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Not necessary if the U.S. is prepared to do what is required.
베넬 선임 연구원은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된 구체적인 분석이 여전히 부족하며 이를 위한 옵션을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하려면 풀뿌리를 먹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한다고 전봉근 한국핵정책학회 회장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이 크게 흔들리고 경제적 파장이 만만치 않을 거라는 경고도 했습니다. 1990년대 청와대에서 국제안보비서관과 통일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역임한 전봉근 박사를 최원기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최근 한국에는 핵무장 천만인 국민서명운동이 시작됐고 일반인 72.8%가 핵무장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도 있습니다. 한국이 자체 핵무장할 이유와 동기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예, 한국이 핵무장할 이유와 동기는 많습니다. 사실은 최근에 북한의 그 핵위협 핵무장이 현실화되기 이전에도 사실은 한국은 전 세계에서 다음에 핵무장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나라는 누구인가라면 항상 탑 1, 2, 3에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지금 북한의 핵무장과 핵위협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핵무장할 이유는 뭐 아마 차고도 넘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국과 한국은 이미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해 대북 확장 억제 계획을 세웠으며 북한이 핵공격을 할 경우 김정은 정권에 종말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얀 양국의 대북 억지력이 충분하다고 보시는지요?
여기에 대해서는 한국 내에서는 상당히 논쟁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의 또는 한미동맹의 대북 억제력이 이 정도면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일부 국내에서 특히 핵무장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미국의 대북 억제력이 특히 지난 트럼프 행정부 이후 한미동맹의 약화 그런 조짐이 있었기 때문에 과연 충분할까라는 논쟁이 있습니다.
북한은 이미 한국을 겨냥해 전술 핵탄두 화산 31을 개발했으며 최근에는 탄도미사일 이동식 발사대 250대를 전방에 배치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함해 수백 개의 미사일을 쏜다면 한국이 미사일 방어망으로 이를 막을 수 있을까요?
아마 북한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수백 개 또는 뭐 천 기까지가 되는 다양한 미사일 그리고 수백 또는 수십 개의 핵미사일을 동시에 사용한다면 어떠한 아마 미사일 방어망도 뭐 전 세계 어디에 있는 미사일 방어망도 그것을 다 막지는 못할 것입니다. 다만 북한이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른 막지 못한다 하더라도 북한이 이런 전쟁 개시 또는 한국에 대한 미사일 발사 또는 핵무기 자체를 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현재의 한미동맹 체제로 그런 것을 억제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하면 한국의 안보가 막강해질까요?
안보라는 것은 안보 역량이라는 것은 단순한 군사력뿐만 아니고 다양한 국력을 포함하고 있는데 한국의 핵무장은 그런 데는 상당히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봅니다.
반대로 자체 핵무장을 할 경우 안보 측면에서 한국이 입을 손해는 무엇입니까?
역시 한미동맹에 대한 훼손이겠죠. 지금까지 미국은 핵 비핵화 정책을 자신의 국제안보 정책을 아주 중요한 정책으로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도 아주 강력한 핵 비핵화 정책을 임포제했고 그것에 대해서 한미 간의 양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워싱턴 서론에서도 작년에 있어 워싱턴 서론에서도 미국이 더욱더 강력한 핵우산 그리고 핵협의 그룹을 제공하는 대신에 한국은 NPT의 성실한 회원국으로서 남아있다라는 약속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한국 핵무장은 한미동맹을 아주 결정적으로 훼손하는 그런 결과를 낳을 거라고 봅니다.
경제적 측면에서 한국은 어떤 손해를 입게 됩니까?
단적으로 이런 데가 있습니다. 만약에 NPT를 탈퇴해서 이제 핵무장을 하려면은 NPT를 탈퇴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한국은 국제 원자력 시장에서 배척됩니다. 그리고 수출 통제 레진, 4대 수출 통제 레진에서도 규제를 받는 그런 국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한국은 현재 전기 생산의 30%를 제공하고 있는 핵연료를 구입하는데 문제가 될 것이고요.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지난해 1월 11일 북한의 대남 핵위협이 심각해지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북한의 대남 핵위협이 심각해지는 것 플러스 만약 한국을 꼭 핵무장을 할 수밖에 없는 저는 추가적인 조건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한미동맹의 현저한 약화 그리고 주한미군의 철수 있다면 아마 한국은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현재 같은 상황에서 한국이 핵무장을 한다, 핵을 보유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실현성이 낮다고 봅니다. 특히 NPT 체제 이전에는 핵무장이 뭐 5개 국가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한 국가들의 경우에는 보면은 대개 그런 핵무장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경제적 국가적 그 피해도 그냥 견뎌내겠다라는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뭐 현재 우리는 북한이나 이런 그외 파키스탄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나라들이 핵무장을 할 때 우리는 풀뿌리를 먹더라도 핵무장을 해야 되겠다라는 각오를 하고 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렇게 선진 경제를 갖고 있어서 그러한 그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봅니다.
미국이 1991년에 철수한 전술 핵무기를 한국에 재배치하면 안보도 튼튼해지고 한국의 독자 핵무장도 막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국의 자체 핵무장이 불가능하다면 전술 핵무기를 한국에 배치하는 재배치하는 옵션을 해야 된다는 그러한 그 입장이 국내에서 상당히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마 미국에서 전술의 배치를 다시 전술의 핵무기를 한국에 배치한다라는 그런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강한 반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핵무기 자체가 모두 다 전략 핵무기로 넘어갔거든요. 그리고 일부 유럽에 과거 수십 년 동안 있었던 그러한 그 전술 핵무기 일부만 남겨놓고 있는데 아마 한국의 새로운 전술 핵무기를 만들어서 그리고 한국의 그것을 배치한다는 것은 미국의 기존의 핵 전략에서 아직은 아마 허용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북한 핵 문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북한은 이미 6번이나 핵실험을 했는데요. 북한은 이미 핵 보유국이 됐고 비핵화는 이제 물 건너갔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북한 비핵화는 과거나 지금이나 미래나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 지난 30년 북한의 핵 역량이 아주 초보적인 단계에서부터 우리는 비핵화를 위해서 엄청난 외교적 한비는 노력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우리가 완전한 비핵화를 단기간 내에 심지어는 5년, 10년 내에 달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목표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북한이 핵 무장은 했습니다만 북한이 갖는 경제적인 어려움은 여전합니다. 제가 볼 때 북한이 핵무장과 경제개발하겠다는 그런 병진 노선을 아직도 국가 목표로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완전한 비핵화는 시간이 걸리지만 북한의 핵활동 동결 그리고 뉴클리어 포스처, 뉴클리어 파스처를 핵폐쇄 사용 준비태세를 좀 낮추는, 완화시키는 그리고 북한의 핵교리를 좀 덜 위험하게 만드는 그러한 식의 초기 협력은 초기 그러한 북핵에 대한 협상은 저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아마 이러한 것들이 관리가 된다면 그다음에 아마 비핵화 단계로 넘어가야 되겠죠. 현재로서는 제가 볼 때는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보다도 그 목표는 살아있습니다만은 한반도에서 핵무기가 사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판단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뉴클리어 유스 리스크를 낮추는 것이 현재로서는 더욱더 긴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전봉근 박사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핵정책학회 전봉근 회장으로부터 한국의 자체 핵무장이 가져올 현실적 문제와 이해득실 그리고 북한 핵문제 전망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최원기 기자였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의 외교 당국자들이 6일 서울에서 북한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3차 실무그룹 회의를 열고 3국 간 협력을 조율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실무그룹은 북한이 불법 대량 살상 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자금 조달을 사용하는 악의적 사이버 활동, 정보기술 IT 인력, 제3국 조력자를 통한 수익 창출 및 자금 세탁 능력을 방해하기 위한 3국 협력 강화에 실질적 진전을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실무그룹을 통해 북한의 암호화폐 탈취 방지, IT 노동자 네트워크 교란, 북한 사이버 위협에 대한 파트너들의 참여 유도, 미한일 3국 역량 강화 지원 노력 등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구축된 역사적 협력을 재확인했다며 광범위한 3국 조치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세스 베일리 미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와 한국의 이준일 외교부 한반도정책국장, 일본의 구마가이 나오키 외무성 사이버정책대사를 대표로 3국의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들이 대거 참여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3차 실무그룹 회의에서 세 나라가 북한의 사이버 활동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효과적인 차단 방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법집행, 민간기업과의 협력, 독자제재, 국제사회 사이버 보안 역량 강화 등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다양한 주제를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외무성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3국이 사이버 분야를 포함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계속 협력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미한일 북한 사이버 위협 실무그룹 회의는 지난해 8월 열린 캠프 데이비드 미한일 정상회담 당시 3국 정상이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해 공조를 강화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지난해 12월 출범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과 재래식 전력을 아우르는 각종 군사시설을 한꺼번에 둘러보는 군사행보에 나섰습니다. 교전 중인 적대국으로 규정한 한국은 물론 대선을 앞둔 미국을 겨냥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분석인데요. 자세한 소식은 서울의 김환영 기자와 김영규 앵커의 대담으로 들으시겠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광폭의 군사 행보를 벌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오진우 포병 종합군관학교와 해군기지 부지, 선박 건조시설, 제2경제위원회 산하 국방공업기업소를 각각 시찰했다고 8일 보도했습니다. 9일 정권 수립일을 앞두고 각종 군사시설을 잇따라 방문한 사실을 공개한 겁니다. 북한 매체들은 김 위원장이 찾은 해군기지나 국방공업기업소에 대해선 명칭과 위치, 방문 일자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해군기지 부지 시찰에서 가까운 기간 내 현존 함선 계류시설 능력으론 수용할 수 없는 대형 수상과 수중 함선들을 보유하게 된다며 최신형 대형 함선들을 운용할 해군기지 건설은 초미의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국방공업기업소에선 새로 개발, 생산 중인 무장 장비들을 점검하고 하반기 무장 장비 생산 실태를 파악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5월에도 국방공업기업소를 방문해 상반기 무기 생산 실태를 점검한 바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지난 6일 오진우 포병군관학교를 둘러본 뒤 포병으로 진격로를 열고 포병으로 적을 압승하며 전승의 축포도 쏘자는 게 당의 포병 철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진우 포병학교는 과거 김일성 주석의 동생 이름을 딴 김철주 포병종합군관학교에서 2013년 이후 명칭 변경이 확인된 군사학교로 김 위원장의 방문이 공개된 건 집권 이후 처음입니다.
네, 김 위원장의 이런 광폭의 군사시설 시찰, 특별히 주목할 만한 건 없었나요?
전문가들은 노동신문에 실린 국방공업기업소 현장 사진에 주목했습니다. 노동신문 3면엔 김 위원장이 국방공업기업소에서 이동식 발사대 텔 바퀴에 손을 얹고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찍힌 사진이 실렸는데 이 텔의 바퀴는 12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북한 텔 중 12축짜리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새로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 중임을 시사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기존 북한 텔 중 바퀴 축수가 가장 많았던 건 11축에 화성 17형 ICBM을 싣는 텔이고 화성 18형의 경우 9축 바퀴 텔을 활용해 왔습니다. 한국 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텔의 바퀴 축수가 늘어났다는 건 기존 화성 17, 18형보다 더 큰 ICBM을 개발 중이라는 이야기라며 북한이 이를 공개한 건 대선을 앞둔 미국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말했습니다.
바퀴 12축짜리는 당연히 대미용 ICBM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따라서 어쨌든 미국에 대한 공격 능력, 다시 말해서 북한이 미국을 압박할 수 있는 능력을 지금도 지속적으로 비축하고 있다, 개발하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렇게 될 수 있죠.
전문가들은 북한이 화성 17 또는 18형보다 사거리와 위력을 높인 새로운 유형의 ICBM 또는 다탄도 ICBM을 개발 중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김 기자, 북한 매체들이 공개하진 않았지만 김 위원장이 이번에 대규모 해군기지 건설을 다그친 현지가 어딘지 파악이 됐다고요?
네, 미국의 북한 전문 사이트 38로스는 8일 상업위성 사진 분석을 토대로 김 위원장이 최근 시찰한 해군기지 부지가 원산만에 위치한 답촌에 있는 오래된 해군 호버크래프트, 즉 공기 부양정 시설이라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38로스에 따르면 호버크래프트가 인근 다른 항구로 옮겨가면서 2015년부터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돼 2019년에 현지의 부두시설이 갖춰졌습니다. 38로스는 수심이 얕은 북한 서해안과 달리 동해안에 들어서는 새 해군기지가 심해 접근하기에 좋은 위치에 있다며 양쪽으로 높은 산에 둘러싸여 있어 기지를 보호할 포와 미사일 기지를 배치하기에도 안성맞춤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2015년 시작된 답촌항의 해군기지 공사가 중간에 몇 년간 중단되면서 느리게 진행됐지만 지금 있는 부두도 이미 대형 군함 여러 척을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이며 김 위원장의 방문을 계기로 건설 활동이 크게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하지만 북한의 경제력으로 이런 대규모 해군 기지를 건설하고 이 기지를 이용할 대형 군함을 건조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는 어떤 분석들이 나옵니까?
김 위원장이 대형 수상, 수중 함선들을 곧 보유한다고 밝힌 점으로 미루어 해군 기지 건설 또한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는 북한이 중러 연합해상훈련에 함께하려는 의지가 보이는 대목이라며 러시아로부터 기지 건설과 선박 건조 기술 등을 지원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이가 대형 함선 얘기하는 거는 중러가 지금 합동으로 해군 군사훈련들을 또 하고 있는 그런 맥락에서 북한도 한자리 차지하고 싶은 거고 특히 동해 부동항으로 태평양 진출의 교두보를 러시아가 확충하는 맥락에서 북한의 어떤 해군 기지 활용할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주시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 맥락에서 북러 간의 해군 차원의 어떤 군사적인 협력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단히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막대한 비용과 첨단 기술을 필요로 하는 해군 현대화에 나선 게 맞다면 핵에 의존해 재래식 무기 부담을 줄이겠다는 핵경제 병진 노선의 논리에서 벗어나 사실상 군비 경쟁에 돌입한 셈이라며 이는 북한에게 매우 불리한 선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올해 보면은 전쟁할 결심을 선포한 이후에 대남 전쟁 시나리오를 계속하면서 거기에 재래식 전쟁과 핵전쟁을 배합하겠다라는 명확한 방침하에 재래전력을 계속 뭔가 시도해본다. 근데 이거는 전형적인 군비 경쟁의 패턴으로 들어가는 건데 이거 절대 북한이 승리할 수 없죠.
김 기자, 김 위원장의 이러한 군사 행보 중에 북한은 한국을 겨냥해 연일 쓰레기 풍선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어떤 의도로 해석이 되나요?
북한은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닷새 동안 모두 1,250여 개의 쓰레기 풍선을 한국 쪽으로 날려보냈고 이 가운데 430여 개가 한국 지역에 떨어졌습니다. 북한이 한국의 오물 또는 쓰레기 풍선을 날린 건 지난 5월 이후 17차례였는데 이번에 처음 닷새 연속 살포하면서 한국 내에선 북한의 풍선 도발이 일상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북한의 이번 도발이 단순히 한국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비례적 대응이라고 하기엔 과도하다며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권 강화를 핵심으로 한 윤석열 정부의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한 반발이라고 풀이했습니다.
북한이 보기에는 대북 전단을 보내는 거나 확성기를 하는 거나 정보 접근권을 높이겠다라는 것이나 다 같은 맥락에 있는 거거든요. 북한이 보기에는 다 소위 쓰레기 같은 내용을 보내는 거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직접 말로 하는 방식이 아니라 쓰레기 풍선을 대규모로 보내는 걸 통해서 여기에 대한 반발 또는 경고 이런 성격을 갖고 대규모로 좀 보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출 교수는 남북한 심리전이 격화하는 양상이라며 북한은 쓰레기 풍선 이외에 무인기, GPS 교란 등 지금까지 실행해왔고 일정하게 한국 사회에 보내는 메시지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 다른 수단들을 함께 동원해 한국 사회를 교란하고 윤석열 정부를 괴롭히는 복합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유엔 안보리 의장국을 맡은 슬로베니아가 전문가 패널 해체로 대북 제재 이행을 감시할 기준점을 잃었다고 우려했습니다.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전 세계적인 안보 위협을 초래하고 있는 만큼 모든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인주재 슬로베니아 대표부는 6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그월 의장국으로서 한반도의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슬로베니아 대표부는 의장국의 이달 작업 계획에는 북한 관련 브리핑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한반도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면서 필요시 안보리 이사국들과 협의해 언제든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입장은 9월 안보리 의장국으로서 북한 관련 사안을 어떻게 다룰 계획이냐는 VOA의 질문에 답하면서 나왔습니다. 슬로베니아 대표부는 러시아의 반대로 지난 4월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이 해체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슬로베니아는 국가 차원에서 전문가 패널 부재와 관련된 우려를 공유하고 있으며 패널이 해체됨으로써 제재 이행 감시에 있어 신뢰할 수 있는 기준점을 잃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이어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은 국경을 넘어선 안보적 영향을 미치고 안보리뿐만 아니라 더 광범위한 유엔 회원국들도 대북 제재 감시 및 이행에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며 이를 고려할 때 모든 옵션이 논의 테이블에 위여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슬로베니아는 유엔을 중심으로 한 다자주의를 신뢰하며 유엔과 관련된 모든 옵션이 아직 다 소진되진 않았다고 확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지난 3월 28일 유엔 안보리에서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안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되면서 미국과 한국, 일본은 대체 방안을 모색해왔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지난달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니얼 클린턴 브링크, 한국 외교전략정보본부장 조구래, 일본 외무성 대항주 국장 나마즈 히로유키가 새로운 대북제재 감시 체계를 연내에 설립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 국무부는 최선희 북한 외무상의 방미 가능성과 관련해 북한과의 외교에 열려있다는 기존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5일 VOA의 관련 질의에 미국은 여전히 외교에 전념하고 있고 북한과 전제 조건 없는 대화를 추구한다는 점을 매우 분명하게 밝혀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량 살상 무기와 미사일 관련 논의와는 무관하게 인도주의적 문제에 대해서는 협력할 것임을 분명히 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최선희 외무상이 이달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 일반 토의에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만약 북한이 외무상을 유엔 총회에 파견한다면 이는 2018년 리용호 전 외무상 이후 약 6년 만입니다. 미 국무부가 최근 북한 10대 소녀들이 한국 드라마를 시청했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으로부터 처벌을 받는 영상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특히 젊은 층을 포함한 개인들이 외국 미디어를 접했다는 이유로 가혹하게 공개 처벌을 받는다는 보도에 여전히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6일 VOA의 관련 서면 질의에 이같이 답하면서 우리는 북한 안팎으로 독립적인 정보의 흐름을 늘리기 위해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한국 KBS는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고 이를 유포한 혐의로 북한 10대 여학생들에게 법적 처분이 내려지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여학생들의 손목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으며 이들의 실명과 가족의 신상 정보까지 공개됐습니다. 이 영상은 북한 주민과 군인 교육용으로 2021년에 제작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정부는 러시아가 제3국을 통해 제재를 우회하고 해외 금융 시스템을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가 군사산업 기반을 지원하기 위해 제재 회피 행위에 관여할 경우 해당 금융기관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미국 재무부는 제재를 피하기 위해 새로운 해외 지점과 자회사를 설립하려는 러시아 금융기관들의 시도에 대해 외국 규제 당국과 금융기관들의 경계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최근 발표한 주의보를 통해 러시아는 제재를 회피하고 군수산업 기반을 지원하기 위한 조달을 지속하기 위해 제3국을 점점 더 많이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러시아는 자국의 경제 전반과 정부 자원을 전쟁 수행을 위해 재편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러시아 금융기관도 포함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외국 규제 당국과 금융기관은 러시아 금융기관의 신규 해외 지점이나 자회사 설립 또는 이들과의 거래에 주의해야 한다며 이는 제재 대상이 아닌 러시아 금융기관의 신규 지점이나 자회사도 포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재무부는 러시아 금융기관의 해외 지점이나 자회사에 대해 계좌 유지, 자금 이체, 결제 처리, 무역 금융, 보험 등과 같은 거래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해외 금융기관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정된 행정명령 14024호에 따라 러시아의 군수산업 기반과 관련된 중요한 거래를 수행하거나 촉진하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금융기관을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행정명령 14024호를 발표하며 러시아 군산복합체와 거래하는 제3국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세컨더리 제재, 즉 제3자 제재를 처음으로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 행정명령은 올해 1월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러시아로 이전하고 시험에 관여한 러시아 기업 3곳과 개인 1명에 대한 제재, 그리고 2월 대북 무기 수출에 관여한 러시아 물류회사 3곳과 한국 기업 1곳에 대한 제재 조치의 근거가 됐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보좌관은 지난 6월 브리핑에서 행정명령 14024호를 근거로 한 미국 정부의 제재 조치는 외국 금융기관들이 러시아와 거래하는 데 따르는 위험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These actions will ratchet up the risk that foreign financial institutions take by dealing with Russia's war economy.
재무부는 또 지난 7월에도 러시아 관련 제재 대상자에 대한 조치를 갱신하면서 세컨더리 제재 위험이라는 문구를 추가했습니다. 해당 조치에 따라 러시아와 관련해 미국 정부로부터 제재를 받는 약 3,900개의 개인과 기관은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될 위험을 안게 됐습니다. 세컨더리 보이콧 혹은 3자 제재로도 불리는 세컨더리 제재는 미국 정부의 독자 제재 대상자와 거래한 사람이나 기관을 제재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직접적인 제재 위반이 아닌 제재 위반자와의 단순한 거래도 처벌한다는 것인데 제재 대상자의 금융, 상업 활동을 제한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뉴스들.
미국에서
President Joe Biden ending his run for re-election shocked
유럽에서
A Russian court Friday handed down its sentence against Evan
아시아에서
Brian Chen was on his way to the gym when the drill began.
중동에서
It was Israel's eighth attempt to assassinate Mohammed.
아프리카에서
This is the Zohar Foundation. A place where more than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 시시각각 벌어지는 뉴스들. 뉴스 따라잡기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배경을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그는 특히 이 기간 이라크 안정화 작업에
또 화제가 되는 인물, 궁금한 인물도 소개해드립니다. 뉴스 따라잡기는 매주 금요일 밤과 토요일 아침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앞으로 한국 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9월 10일 화요일 북한 대체로 흐리고 구름 많겠지만 일부 지역은 맑습니다. 최저기온 15도에서 23도, 최고기온은 18도에서 33도입니다. 지역별로 보겠습니다. 평안남도 구름 많거나 맑겠습니다. 평양과 남포 기온은 22도에서 31도로 예상되고 평양은 오전에 구름 많다가 오후에 맑겠고 남포 하루 종일 맑습니다. 안주 오전에 맑다가 오후에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기온 22도에서 30도입니다. 평안북도 자강도 구름 많겠습니다. 오후 한때 비 내리겠습니다. 신의주 기온 21도에서 28도, 수풍 17도에서 26도, 강계 하루 종일 흐리겠고 19도에서 23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평안남북도 경기도 지역 오전에 구름 많다가 오후에 맑겠습니다. 해주와 개성 기온은 23도에서 32도입니다. 용현은 19도에서 31도, 사리원 22도에서 32도, 신계 21도에서 32도입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구름 많고 흐리겠습니다. 함은 기온 21도에서 33도로 예상되고 장진 16도에서 24도, 해산 16도에서 23도입니다. 원산과 평강은 오후에 맑아지겠습니다. 기온 22도에서 32도로 예상됩니다. 평강 20도에서 31도로 예상됩니다. 함경북도 흐리겠습니다. 청진 기온 20도에서 27도, 선봉 21도에서 27도, 삼지연 15도에서 18도로 예상됩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 구름 많겠습니다.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하루 종일 0.5에서 1m, 동해 먼바다 하루 종일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서해 오전에 맑다가 오후에 구름 많겠습니다. 물결 앞바다에서 하루 종일 0.5m, 먼바다에서 하루 종일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잠시대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새벽 4시부터 시작되는 VOA 아침 방송 청취를 위해 단파 5,875, 9,365, 7,465kHz로 주파수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출발 뉴스쇼 진행의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세계 뉴스입니다. 11월 5일 미국 대통령 선거전이 이제 막바지 구간에 접어든 가운데 민주당 후보인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초접전을 벌이는 전국 지지율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8일 공개된 뉴욕타임스와 시에나 칼리지 설문에서 오늘 대선이 실시된다면 누구를 찍겠냐는 질문에 48%가 트럼프 후보, 47%가 해리스 부통령을 택했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1%포인트 앞선 이번 조사 결과는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오차 범위 안에 있긴 하지만 지난달 중하순을 거치며 해리스 부통령이 앞선 것으로 나왔던 여론조사들과는 달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 7월 말 전국조사에서 트럼프 후보를 근소하게 앞서기 시작한 뒤에 지난달 민주당 전당대회 기간을 지나며 격차를 벌인 바 있습니다. 7월 말 로이터통신과 입서스 설문에서 해리스 부통령 43%, 트럼프 후보 42%로 1%포인트였던 격차가 지난달 29일 공개된 같은 기관 조사에서 해리스 부통령 45%, 트럼프 후보 41%를 기록하며 4%포인트로 커졌습니다. 그러다 최근에는 트럼프 후보의 지지세가 오르는 양상입니다.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 집계로 이달 3일 1.9%포인트까지 벌어졌던 차이가 7일에는 1.4%포인트로 줄었습니다. 538 집계로는 지난달 23일 3.7%포인트까지 갔던 격차가 8일에는 2.8%포인트로 감소했습니다. 같은 날인 8일 공개된 이번 뉴욕타임스 조사에서는 트럼프 후보가 오히려 1%포인트 앞서면서 구도를 뒤집은 것입니다. 트럼프 캠프의 제인슨 밀러 대변인은 허니문이 공식적으로 끝났다고 뉴욕타임스와 시에나 칼리지 조사 결과를 평가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고령 논란으로 압박받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7월 재선 도전 포기를 발표하고 지지 선언을 한 뒤에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후보직을 수락하며 허니문 효과를 봤습니다. 그러나 주요 현안에 구체적 정책을 내놓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으며 지지율 상승세가 멈칫하는 흐름입니다. 이에 대해 해리스 캠프는 8일 오후 선거운동 공식 웹사이트에 전진하는 새로운 길이라는 제목의 정책 자료집을 게시했습니다. 미국과 영국의 정보기관 수장들이 공개석상에 나와 우크라이나군의 러시아 본토 진격을 중요한 성과로 평가했습니다. 윌리엄 번스 미 중앙정보국 CIA 국장과 리차드 무어 영국 비밀정보국 MI6 국장은 지난 7일 영국 런던에서 파이낸셜 타임스 주최 행사에 참석해 대담을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 견해를 밝혔습니다. 번스 국장은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크루스크주 일원에서 작전을 계속하고 있는 데 관해 엄청난 전술적 성과라면서 우크라이나군 사기를 끌어올리는 동시에 러시아군의 취약점을 드러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러시아 지도부 사이에 이번 전쟁이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켰다면서 전략적인 성공도 거뒀다고 말했습니다. 무어 MI6 국장은 크루스크 진격이 게임의 판세를 바꾸려는 대담하고 과감한 시도였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공격이 평범한 러시아인들에게 전쟁을 가져다 줬다고 덧붙였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지난달 6일 기습 공격을 통해 수미주와 접한 러시아 남서부 국경을 넘었습니다. 이어서 러시아 크루스크주 일원에서 꾸준히 작전을 진행하면서 러시아 영토 1,300제곱킬로미터가량의 통제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확전 위험도 경계해야 한다고 번스 CIA 국장은 강조했습니다. 서방이 러시아의 확전 위협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 번스 국장은 하지만 불필요하게 겁을 먹어야 한다고 생각한 적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번스 국장은 러시아의 침공 첫 해인 2022년 가을에 전술 핵무기 사용의 잠재적 위험이 실제로 있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번스 국장은 당시 우크라이나 북동부에서 군사적 움직임이 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 정권 수립 기념일인 구구절을 맞아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냈다고 세 나라 관영 매체들이 9일 보도했습니다. 러시아의 타스통신은 푸틴 대통령이 축전에서 러시아와 북한 관계가 높은 수준에 있다고 밝히고 러북 간 포괄적 전략 파트너십은 우리의 공동 노력 덕분에 계획된 방식으로 강화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8일 베네수엘라 대통령 선거의 야권 후보였던 에드문두 곤살레스 우루티아 씨의 망명에 대해 니콜라스 마두로 현 대통령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베네수엘라의 민주적 회복에 대한 곤살레스 후보의 메시지는 국민의 희망과 열망에 영감을 불어넣었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뉴스 들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새벽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새벽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오전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전해드리는 VOA 아침방송은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